하나님은 계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음의 말씀을 더욱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후에 내가 말하려는 제목은 말하기 쉽지 않으며 아마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 평생의 두 번째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하려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곧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를 재개하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유무에 대한 문제는 전할 필요가 없으며 성경도 이 문제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조금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에 자칭 무신론자들이라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만유를 다스리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조가 현재는 매우 유행적이며 사람의 환영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새로운 것 같고 그 일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큰 것 같으므로 감히 일어나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적하기 전에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도대체 몇 종류가 있으며 안에는 도대체 몇 가지 분류의 무신론자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 한 종류는 참으로 그들을 접촉해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데 심지어는 그들과 머리를 끄덕이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무신론자들의 한 부류는 조금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무신론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어떤 부류의 무신론자와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묻겠는데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비록 그들 자신은 분류하는 것을 부인하지만 우리 방관자는 조금 분명하게 그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무신론자들. 이러한 류의 무신론자에 대하여 그들과 무엇을 말하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으며 가서 그들의 행위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시인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로부터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할 자격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도덕은 말보다 더욱 분명하고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신론자들이 된 것은 그들이 충분한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도덕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비적은 반드시 관병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나쁜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이 없다고 믿어야 하며 잘하지 못한 모든 부하는 반드시 상사가 없다고 말해야 하며 나쁜 사람은 반드시 율법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이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나의 머리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의 손을 잡고 친구여 당신은 도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다만 그에게 도덕이 있는가 없는가만 물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람이 도덕이 있음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내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내가 이 연수 동안 만난 100명의 무신론자들 가운데 적어도 99명의 도덕성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의 도덕성이 조금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여러분이 도덕성이 다소 믿을 만한 무신론자들을 한 명이라도 만나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창이든 동료든 친구들 가운데 만난 무신론자들은 참으로 다 그들의 도덕성이 너무 형편없으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실제적인 말을 하겠는데 언제든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가 바로 부도덕이 그 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미국에 매우 체험이 있는 전도인 토레이 선생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대학생이 그에게 와서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최근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레이 선생은 무엇 때문에 최근에 와서 믿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아는 것이 조금 많아져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토레이 선생이 그에게 말하길, 아니다. 당신 나를 속이지 말라.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적지 않은 책을 읽었으며 박사도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당신은 안에 반드시 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토레이 선생은 또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묻겠는데 당신이 하나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후에 당신의 도덕 행위가 어떠한가? 그는 솔직히 말하길 나는 현재의 도덕이 예전만 못하다고 시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레이 선생이 매우 좋은 한마디를 했는데 그는 말하길 나는 당신과 변론할 필요가 없으며 많은 이유를 들어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당신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도덕은 조금 고상해지고 하나님은 즉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많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천만 가지의 죄악이 그가 믿지 못하도록 막으며 그들은 할 수 없이 무신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무신론자들.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마음의 일부분으로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등을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타조라는 새가 있는데 그것의 몸은 매우 크고 높아서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우둔한데 만일 그를 잡으려면 수십 명이나 몇백 명이 그를 포위만 하고 그가 계속 뛰어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타조의 몸은 매우 크지만 그것의 머리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으며 사방이 다 사람일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발로 땅을 파서 조그만 구멍을 내고 그 작은 머리를 그 구멍에 묻고는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가 비록 자기 머리를 구멍에 묻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그 큰 몸은 여전히 노출된 채 감춰지지 않았음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어떤 무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참으로 없습니까? 한 번은 내가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방에서 행동이 가장 좋지 않은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와서 당신은 나에게 예수가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복음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나에게 분명치 않고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친구여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있다고 하니 나에게 말 좀 해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당신 자신이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르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배 안에서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금 귀찮다는 듯이 어떻게 배가 압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차라리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배 속에서 이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조금 이해한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류의 사람에 대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을 뿐입니다. 구두상의 무신론자들. 이 한 무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마디로 단언하는 것 외에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매우 강경하여 실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다만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100가지의 이유를 말하지만 그는 101가지의 없다는 이유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1000가지의 이유를 말하면 그는 1001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 고집이 세므로 이미 말한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이 3일 밤낮을 그와 이야기해서 비록 그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가 여전히 강경하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비록 많지만 전적으로 독단적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매우 강경하여 참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비었고 이유도 없지만 그들의 입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가득하므로 내가 구두상의 무신론자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다 이치로 깨우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아마도 조금은 희망이 있을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인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다른 부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붙인다면 이성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성적인 무신론자들. 무엇을 이성적인 무신론자들이라 합니까? 이 부류의 사람은 이유를 논하려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유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그래도 조금 반박할 필요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서 이러한 부류의 무신론자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마 몇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적으며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이유를 많이 말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들과 변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유무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단지 주 예수, 성령 등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유무의 문제는 다 아는 것이므로 재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요동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오늘 무신론자들 중에 한 친구가 하나님의 유무의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에게 왜 없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두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그들에게 계속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이유를 말해 나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막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또 제1, 제2의 이유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왜 당신은 계속 이 같은 말을 하느냐고 의아해하며 물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먼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해결하려 하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이러한 질문법은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약간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당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인데 당신이란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무의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존재가 온 세상에 아직도 19억이나 있는데 당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몸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손톱이 어떻게 자라며 당신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를 모르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며 내일 당신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단지 2년 동안 화학을 공부했으므로 화학에 관한 일을 감히 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보다 더욱 능통하며 수년을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이 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단지 19억 명 중 하나에 불과한데 당신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과 같이 이렇게 큰 사람 혹은 당신과 같이 이렇게 큰 존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현재 이 세상에 19억이나 됩니다. 당신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아마도 당신의 식견이 조금 특별해서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아마 당신은 크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당신은 태양을 가져다가 당신 앞에 놓고 도대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태양의 중심을 파내고 겉만 남기고 지구의 크기와 같은 것을 몇 개나 놓을 수 있는가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한 개를 넣어도 부족하고 두 개를 넣어도 부족하며 계속 넣어서 백 개, 천 개를 넣어도 다 차지 않을 것이며 만 개, 십만 개, 백만 개를 넣어도 여전히 공간이 남을 것입니다. 이 태양은 지구 같은 크기의 것을 150만 개나 담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중에 태양계 같이 그렇게 큰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천문학자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천체가 우주에 5억 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란 한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당신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겠는데 내 동생이 6살 때 막 유치원을 졸업하고는 졸업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큰 지위나 얻은 것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참으로 의기양양하게 나에게 와서 나 오늘 졸업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오늘 너 어디를 졸업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유치원 대학을 졸업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이 세상에 유치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치원에서 나온 박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천문학자가 빛의 속도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한 말을 보기로 합시다. 1마일은 약 1.6km 정도 됩니다. 1초 사이에 빛은 이미 18만 6천 마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분, 하루, 한 달, 1년에 얼마만큼이나 가겠습니까? 이러한 속도를 우리는 계산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만 어떤 별의 빛은 이미 2000년을 왔는데도 그 빛이 아직 지구에 이르지 않았다고 천문학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키가 6척이고 점유 면적은 1척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독단적이며 가장 익살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같이 작은 사람이 매우 위풍이고 장엄하게 가장 일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알므로 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는 누가 관리하는가? 나는 우주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여전히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잠시 그것을 한쪽에 제쳐두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주를 논해보겠는데 크다고 말하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으며 작다고 말하면 참으로 작습니다.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일정한 조직과 일정한 법칙과 일정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보든지 다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자가 가장 작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전자가 더 작다는 것을 찾아냈고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작기는 비록 작지만 그 중에 일정한 원칙과 일정한 법칙과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모든 것을 누가 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렇게 우연 일치하고 합당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따라 말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정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연이 아니면 틀림없이 정한 분이 있으며, 만일 정한 분이 없다면 분명 우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우연인가? 우리는 우연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어쩌다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정하심은 반드시 마음을 정하고 규정해야 하는 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주 가운데 정하는 사람이 없고 만물은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 부딪혀서 많은 것들을 생성하여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연히 만나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손수건은 솜털 몇 개가 만나서 솜덩어리가 되고, 나중에 솜덩어리가 부딪혀서 실이 되고, 이러한 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손수건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우주 가운데 우연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쇠고기를 눌러 가느다랗게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에 있는 공장에 가서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계는 상해의 정육점에는 거의 다 있는 것인데, 이는 쇠고기를 가느다랗게 만들어내는 기계였습니다. 이 공장은 전문으로 이러한 기계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장장을 만난 후에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논했는데, 그 공장장은 우주는 반드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하나님은 없으며 우주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장장은 그와 변론하지 않고 다만 그에게 나와 함께 가서 쇠고기를 가느다랗게 만드는 기계를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조그만 기계는 8개의 부품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도대체 우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8가지 부품과 몇 개의 나사들을 함께 나무 상자에 담아둘 테니 당신이 이 나무 상자를 흔들어서 그것들이 우연히 쇠고기를 가느다랗게 만드는 기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시다. 그 공장장이 그에게 말하길, 우리는 어떻게 흔들어도 결코 어떤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노동자가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하루에 200개의 기계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골에 내려가서 아주 우둔한 여자 한 사람을 고용해 온다면 그녀도 한 번도 이 기계를 본 적이 없고, 아무리 우둔하다 할지라도 그녀를 며칠 동안 가르치면 그녀도 충분히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같이 이같이 한 달 동안 흔들고 1년을 흔들어도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3달러 7센트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기계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큰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 가운데 형형색색이 다 우연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앉은 의자는 목공이 적어도 30분의 시간을 들여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앉을 의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많은 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것을 규정한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둔하고 가장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바보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머리는 병이 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의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간증. 이상은 외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 곧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최근 미국에 국가지리학회가 대규모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각지에 가서 인문지리를 조사하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세계 각 민족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혹은 진화되었든 태화되었든 다 공통점이 있는데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심지어 가장 개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한 사람이 매우 우둔하고 생각도 잘 못하고 이유도 잘 말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고집이 세어 그의 양심을 위반할 뿐입니다. 1925년 남미 지방의 어느 날 한 전도인이 산림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람 살려라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갔고 강변까지 달려가서 보니 한 사람이 조그마한 나무배에 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살이 아주 급했고 또한 폭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폭포 가운데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말하길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인이 이 상황을 보고 방법을 생각해내어 그를 구해냈습니다. 다음날 이 전도인이 또 그 산림을 지나가는데 강변에서 몇백 명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많은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마치고 대중에게 내가 이미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했는데도 만일 불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인이 연단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반박하지 않고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맞은편 숲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이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곧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질러서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가 그 강변으로 가서 보니 한 사람이 작은 나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물살이 아주 급했고 폭포에 가까이 와서 그의 생명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구해서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배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많은 이유를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말이 사실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실로 많은 사람의 양심이 가려져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많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고 죽을 것 같으며 장래의 결말을 생각할 때는 그의 양심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나이가 젊을 때는 그래도 지나갈 수 있고 괜찮으나 어느 날 영원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잠자던 양심이 소리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양심이 잠잘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을 것이며 때가 이르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것이지만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영국에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장 열심적인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임종하려 할 때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이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그의 신앙이 요동할까 봐서 그를 격려하려고 아버지 경고히 붙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울면서 무엇을 경고히 붙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경고히 붙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고 그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 안의 음성이 어떠한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주 각종의 잘못된 생각이 있고 각종의 외면적인 영향을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음성은 믿을만하고 능히 참된 나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모두 다 유의하여 아내의 주장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일찍이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배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간에 우리의 양심은 매우 귀하며 만일 양심의 지시를 따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회의 간증. 우리는 이미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조직과 사람의 심리가 다 우주 가운데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 가지를 보겠는데 곧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죄사함 받은 은혜와 뜻밖의 보호로부터 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의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기도의 체험은 별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말하겠습니다. 1926년 정월 나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복주의 몇몇 형제들, 즉 왕영준, 무수훈, 육춘신 형제 등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골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떠냐고 하여 6명의 형제가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명은 지금 상해 곤산 하원에서 위입사 선생을 돕고 있고 한 분은 현재 복건 백아담에 있으며 두 사람은 하문에서 비행기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한 사람은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언급하겠는데 왜냐하면 그들과 이 일은 관계가 있고 그들이 이 일을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매화향이라고 이름하는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은 물고기가 매우 많아 어부들이 돈도 꽤 많이 버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6명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은 나이가 16살밖에 안 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학교에서 제적되어 그의 어머니가 실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그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온 형제였습니다. 처음 1개월간 나는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지만 그 다음 달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는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3개월째 되는 때에 우리와 함께 매화향에 말씀을 전파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미 알고 있는 교사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매화향에 가서 그의 학교에서 묵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우리를 거절했고 우리를 묵을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날이 어두울 때까지 뛰어다녔으나 묵을 곳을 찾지 못했고 후에 한 약재상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누각에 묵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일의 저녁에 처음으로 복음 전파를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매우 정중했지만 대화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한마디하곤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모두 다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재상의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음날 또 나가서 성경을 팔고 말씀을 전파했는데 우리의 그 작은 형제가 일을 벌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러한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답답해하며 참을 수 없어서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서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이 그에게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 이곳에는 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대왕신이 있는데 매년 정월에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 것이 참으로 불행한데 왜냐하면 11일에 그 마을 축제를 해야 되므로 모두 다 매우 바빠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대왕은 명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매우 영험해서 또한 청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200년 동안 매번 마을 축제에 날씨가 맑았고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형제가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올해 축제 때에는 비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두고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많은 청년이 즉시 소리를 지르며 한 전도인이 올해 대왕 축제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2시간도 안 되어서 전 매화양 사람들이 전투인들이 올해 대왕신 축제날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분하여 말하기를 만일 비가 오면 하나님이 영험한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대왕이 영험하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모두 다 이것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 작은 형제에게 날씨는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서 기도해 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다. 우리가 가서 기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식사 준비를 했으나 우리는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모두 다 근심과 조급한 것들이 사라졌으며 다 평강이 있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을 때 그 주인에게 우리 모두는 11일에 대왕 축제 때 비가 올 것임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내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부탁건대 여러분은 마구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매화양에 있는 2천여 가구의 사람은 거의 모든 남자가 다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날씨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들은 며칠 전에 압니다. 둘째, 여러분은 이 작은 상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상점을 경영해서 생활하는데 나를 연루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모두 평강이 있었고 다 자신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즉 초열흘 날 우리는 또 나갔습니다. 그날 나가서는 그 작은 형제가 그 11일에 비가 온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나도 11일에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복음서적을 그들에게 팔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았으며 11일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이날 만일 비가 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지 않으면 대왕이 영험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기이한 것은 초아랫날 밤에 우리는 일찍이 한 약속을 얻었는데 곧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으로 엘리야의 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날 밤, 곧 초열흘날 밤 다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매화양에 있는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매화양 전도의 문이 닫혀서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의 믿음이 약한 형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오늘 저녁에 비를 내려줘야 한다고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잠이 들었고 우리는 아주 늦게까지 잤는데 후에 태양이 우리의 눈에 비쳤고 나는 작은 창문 옆에 잤기 때문에 나는 틀렸구나. 태양이 떠올랐으니 어쩌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때 옷도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오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입니다. 당신이 비를 내려주사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후에 모두 다 자기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내려가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책임 맡은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의 기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 식사를 관리하는 한 형제에게 오늘은 단단한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비가 오면 우리는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한 형제가 계속 기도하여 이 믿음을 지켜주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창문 옆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갑자기 옥상에서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다 서로 바라보며 모두 다 속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나는 다시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형제가 왜 다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비는 너무 작은데 많이 와야 하나님이 특별히 내린 것이고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참으로 날씨가 흐려졌고 비가 한바탕 와서 기와장에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비가 갈수록 더 많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침밥을 먹고 나자 그 상점 입구에서 대왕 축제를 보았습니다. 원래 대왕은 오전 9시에 나오기로 준비되어 있었으나 비가 9시부터 쏟아져서 11시까지 그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들은 한 시간도 늦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대왕을 메고 나왔는데 이번에 비는 참으로 적지 않아서 2-3척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을 메고 나와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대왕을 맨 사람들이 물속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대왕도 같이 넘어져서 손가락 3개와 팔 하나가 부러졌고 목은 비틀어졌습니다. 그들은 대왕을 부축해 일으켜서 목을 제대로 하고 다시 메고 나가려 했습니다. 뒤따르던 많은 청년들이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올해 대왕이 재수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갈수록 비가 많이 와서 참으로 갈 수 없었고 그들은 대왕을 메고 진씨라는 집에 무신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대왕에게 왜 올해에는 비가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괴를 사용해서 어찌된 일인지를 모르지만 그들은 대왕이 결코 오늘 축제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왕이 정월 열나흘날 저녁 8시에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11일이다. 그 노인들 마땅히 14일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들은 왜 오늘 대왕이 넘어졌으며 팔과 손이 부러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기를 구했고 우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열나흘 저녁에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참으로 좋아서 한 무더기의 책이 금방 팔려버렸습니다. 우리는 15일 아침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12, 13, 14일을 밝아서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반드시 비가 와야 사람들로 하여금 대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실로 12, 13, 14일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우리는 14일 저녁에 그 약재점에서 복음 집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약재상 주인도 이미 주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좋은 형제로 남아 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이미 비가 왔으며 상점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누각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가 갈수록 더 많이 와서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이 대왕을 메고 나올 때 대왕과 함께 나온 17, 18명의 사람 중에서 적어도 5, 6명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은 계시고 대왕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주 좋은 사역을 했습니다. 15일 아침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을 때 우리는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얻은 것은 매우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아, 우리는 이렇게 마구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응당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경을 한 절 읽어야 하는데 아모스 4장 12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친구여, 당신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합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마음대로 지내거나 흐리멍덩하게 앉아있을 수 없으며 첫 번째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우리 가운데 다시는 무신론자들의 학살에 혼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정죄받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특별히 3장 12절에서 말한 것을 주의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담대하게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연고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이미 헐어졌고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되거나 하나님의 원수로 거절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막힘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까? 친구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데 당신은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여, 어느 날 당신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숨을 방법이 없으며 한 번은 하나님과 만나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숨는 유일한 방법 외에 두 번째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숨으려고 생각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사람은 지금 영접하십시오. 늦추지 마십시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구속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듯이 주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양심에 물으면 곧 알 것입니다. 이제 한 안건이 있는데 곧 죄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간증인데 곧 우리의 양심 안에서 가장 귀한 양심이 증거하여 우리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양심 안에서 이러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예수님이 중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로 올라가게 하려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은 우리로 평강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님을 심판하셨으므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데 만일 이렇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에는 자주 지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번은 큰 지진이 있어서 집과 수목 등 대부분이 다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아이를 안고 마구 뛰며 얼굴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하게 한 노부인만이 놀라 뛰는 사람들 같지 않게 자기 집 문틀에 기대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매우 기이하게도 그녀는 물건을 갖지 않고 안전한 곳을 찾지도 않으며 그 피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호기심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할머니 당신 미쳤어요. 지진으로 신경이 망가진 것 아니에요. 할머니 물건 챙겨서 빨리빨리 가기나 하세요 라고 하자 그 할머니는 다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말하길 내가 원래 그들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했으며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장래에 유황불에 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나를 대하지 않고 듣지 않고 우스운 것으로 여겼다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단지 그분의 작은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하면 모두 다 놀라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며 동분서주하며 참으로 방법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 참으로 우습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당신의 장래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일 그날에 이르렀을 때 그 피난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미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매우 평안합니다. 당신은 지진이 무섭습니까? 만일 당신이 무섭다면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지옥이 무섭습니까? 지진이 비록 무섭고 놀랄만한 것이지만 만일 지옥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친구들이여, 지옥을 지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진으로 인해 지옥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의 고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까? 친구들이여, 당신은 주 예수를 믿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당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